요한 복음사가는 주님의 순환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전해줍니다. 유다가 주님을 팔아넘겼는가 하면 그렇게도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는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잡아뗐습니다. 군중은 아우성치며 예수를 못 박으라고 고함쳐댑니다. 주님은 결국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허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아우성에 결국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아우성보다는 깊은 침묵이 승리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요한이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키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거기에 모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는 군대와 함께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닥쳐오는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서시며 그들에게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나다 하실 때 그들은 뒷걸음치다가 땅에 넘어졌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에 내버려 두어라.
이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당신께서 전해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군대와 그 대장과 유다인들의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고 먼저 한나스에게 데려갔다. 한나스는 그 해의 대사제 카야파의 장인이었다. 카야파는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고 유다인들에게 충고한 자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사제와 아는 사이여서 예수님과 함께 대사제의 저택 안뜰에 들어갔다.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는데 대사제와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그 문지기 하녀가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나는 아니요.
날이 추워 종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대사제는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다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은밀히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이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곁에 서 있던 성전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치며 말하였다.
대사제께 그따위로 대답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이야기하였다면 그 잘못의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옳게 이야기하였다면 왜 나를 치느냐?
한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카야파 대사제에게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요.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나는 아니요.
대사제의 종 가운데 하나로서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린 자의 친척이 말하였다.
당신이 정원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베드로가 다시 아니라고 부인하자 곧 달기 울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카야파의 저택에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이 더러워져서 파스카 음식을 먹지 못할까 두려워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 물었다.
무슨 일로 저 사람들을 고소하는 것이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저자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께 넘기지 않았을 것이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리고 가서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소.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가리키며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그리하여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오?
예수님께서 되물으셨다.
그것은 너희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나야 유다인이 아니잖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오.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물었다.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이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너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진리가 무엇이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다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겠소.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내가 파스카 축제 때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어.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원하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외쳤다.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는 강도였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군사들에게 채찍질을 하게 하였다. 군사들은 또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나서 그분께 다가가 이렇게 말하며 그분의 뺨을 쳐댔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빌라도가 다시 나와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저 사람을 여러분 앞으로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라는 것이오.
이윽고 예수님께서 가시나무 관을 쓰시고 자주색 옷을 입으신 채 밖으로 나오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자, 이 사람이오.
그때 수석사제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목을 찾지 못하겠소.
그러자 유다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이 율법에 따르면 그자는 죽어 마땅하오.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였기 때문이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다시 총독 관저로 들어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오? 나는 당신을 풀어줄 권한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가 위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나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긴 자의 죄가 더 크다.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방도를 찾았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외쳤다.
그 사람을 풀어주면 총독께서는 황제의 친구가 아니오. 누구든지 자기가 임금이라고 자처하는 자는 황제에게 대항하는 것이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리토스트로토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트로토스는 히브리 말로 가파타라고 한다. 그날은 파스카 축제의 준비일이었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여러분의 임금이오.
그러자 유대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오?
추석사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 임금은 황제뿐이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터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 저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들이 그 명패를 읽게 되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 라틴 말, 그리스 말로 쓰여 있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의 수석사제들이 빌라도에게 말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쓸 것이 아니라 나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하고 저자가 말하였다고 쓰시오.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내가 한번 썼으면 그만이오.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 몫씩 차지하였다.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솔기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렇게 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셨다.
목마르다.
거기에는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는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분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은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 뒤에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다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거두었다. 언젠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도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다인들의 장례 관습에 따라 향료와 함께 아마포로 감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유다인들의 준비일이었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성목요일이어서 오늘은 성주간 성삼일 두 번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전통적으로 오늘은 미사가 봉헌되지 않고 이렇게 십자가 경배 예절 그리고 또 곧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성체를 모시게 됩니다. 방금 우리는 순환복음, 긴 순환복음을 읽었죠. 어쩌면 이렇게 다 호흡이 맞고 각자 이렇게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오페라를 듣는 것 같은.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이 순환복음이 어떻게 쓰여졌을까 잠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늘 읽은 이 순환복음은 요한복음이에요. 순환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가장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늦게 쓰여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작가들이 복음을 쓴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그분이 부활하셨다,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살아나셨다, 이것을 전파했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돌아가셨을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죠. 여러 복음서가 있었습니다. 훗날 교회가 공적인 복음으로 선정한 것은 네 권이죠. 마태, 루카, 마르코 그리고 요한 복음이죠. 가장 늦게 쓰여진 걸로 성서학자들은 봅니다. 대개 기원 후 90년 이후에 쓰여졌다. 90년 이전은 아니다. 이게 정설이에요. 예수님께서 대개 기원 후 30년경에 돌아가셨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그러면은 건 60년 뒤에 쓰여진 것이죠. 수많은 전성들, 입으로 전해내려던 이야기들, 숨겨진 이야기들 다 모아서 요한복음 작가가 이 장황한 순환복음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과 그 제자들이 쓴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 있죠. 정말 장황한 순환복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작가도 뺀 부분도 있을 것이고 더 각색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이 순환복음을 쓰셨을까? 물론 결론은 예수님의 죽음이시죠. 짧은 시간이지만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어떤 시각에서 더구나 이 현대 시점에서 보아야 할지 잠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장황한 순환복음입니다. 해마다 우리는 들어왔죠. 금년에는 여러분 느낌이 어떠하셨습니까? 그냥 그렇게 무심코 들으신 것은 아니죠. 저도 그렇습니다. 무심코 들었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해설했죠.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추구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은 고뇌합니다. 정말 내가 죽어야 하는가? 아니, 나는 살아서 내 민족인 유대민족을 구원해야 하는데 왜 나를 자꾸만 죽으라고 하는지. 그래서 고뇌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이 죽음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래서 고뇌한 것이었죠.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스승의 그 고뇌에 동참하지 못했죠. 처음에는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지치고 피곤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치고 피곤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내 내면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 아버지의 뜻, 죽어야 된다. 그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고뇌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이 죽음의 잔을 제게서 멀리해 주십시오. 죽음이 무서워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순교자들도 기꺼이 갔는데 나는 살아서 당신이 내게 주신 수많은 기적의 능력으로 내 민족을 구원해야 하는데 왜 나를 자꾸 죽으라고 합니까? 할 수 있으면 이 죽음의 잔을 멀리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거기에서 순응합니다. 십자가 죽음은 여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예수님은 가시면서 키레네 사람 시몬을 만납니다. 성녀 베로니카를 만나고 예루살렘 부인들도 만납니다. 우리가 14처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다 만났던 사건들이죠. 자신을 비웃던 청중들과 죽음의 길을 재촉하는 병사들. 오늘 복음에서는 총독 빌라도까지 만납니다. 신앙의 길을 가면서 우리 역시도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죠.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을 제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에게 괴롭힘도 줍니다. 고통도 주고 속이기도 하고 아픔도 줍니다. 예수님께서 결국은 마지막에 누구를 만나셨던가?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 제 자신을 아버지께 마칩니다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우리도 결국은 주님을 만날 겁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예수님, 아니 우리도 내 인생의 십자가 길을 걸으면서 십자가가 어떠했던가 잠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겁습니다. 고통은 무거운 거예요. 십자가는 무겁지 않으면은 십자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죽을 만큼 무겁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죠. 아니면 어떤 분은 지금도 십자가를 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인간관계에서 오는 십자가 아니 내 몸에 주어진 질병이 내 십자가죠. 사랑하는 내 자식이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십자가를 지고 있을 겁니다. 교우 여러분, 무겁습니다. 십자가를 혹 무겁다고 느끼신 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왜 주셨을까? 아버지의 뜻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그리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아니, 받아들인다고 평범하게 말을 하지만 죽을 힘을 다해서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청해야 합니다. 그게 죽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면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부활이라는 상상도 못했던 깨달음이 오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허무한 것이죠. 부활 대축일이 없다면 오늘 성금요일은 성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어째서 성스러운 것인가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통이 상상도 못했던 반전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스럽다는 표현을 붙입니다. 우리 순교자 가운데 103위 성인 품에 오르신 분이시죠? 지황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세례명이 사바예요. 사바 성인은 4세기 초에 순교하셔가지고 강물에 수장된 분입니다. 지황 역시 순교했어서 그의 시신은 박해자들이 한강에 던져버렸습니다. 묘한 인연이죠. 그 지황입니다. 지황 성인은 박해시대에 이 조선 땅에 사제를 모시려고 일생을 바치신 분입니다. 1784년 이성훈의 북경에서 세례를 받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조선천주교회가 시작됩니다. 그 10년이 되는 어쩌면 10주년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1794년에 최초로 신부님이 이 땅을 들어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주문모 신부님이셨죠? 야고보, 청나라 사람이었습니다. 의주 국경에서 지금의 서울인 한성까지 안냈던 분이 바로 지황이었어요. 그러나 배교자의 밀교로 주문모 신부님의 입국은 탈로가 납니다. 바로 1년 뒤에 당시 임금은 정조였습니다. 피신한 신부님의 거처를 대라면서 지황은 잡혀가서 당시 같이 갔던 세 분이 전부 잡히죠. 엄청난 고문을 당합니다. 굴하지 않고 입을 굳게 다문 그는 타살당합니다. 몽둥이를 너무 많이 맞아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십니다. 포졸들은 놀래서 시신을 그냥 강물에 던져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떠내려가라고. 당시 지황이 28살이었습니다. 부인도 있었죠. 순교자들은 왜 순교하셨을까? 하느님을 보는 시각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로 본 것이죠. 그분의 뜻에 내 뜻을 전부 넣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이 죽음의 잔을 멀리 해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내 몸에 있는 십자가, 내 관계에 있는 십자가 모두 마찬가지 아닐런지요. 아버지의 뜻. 그래서 28살에 이 건장했던 젊은이는 매를 맞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박해자들 역시, 지황을 신문했던 그 박해자들 역시 어떤 시각으로 박해를 했겠습니까? 하느님에 대한 시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눈으로 주님을 보고 있든지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시각을 한번 봐야겠죠? 현대사회에 우리 시각을 허리게 하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물질적인 것들이죠.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순간만큼은 정말 돈이라는 경제라는 물질이라는 이 안경을 좀 벗어놓고 맨 눈으로 하느님이 정말 누구실까? 내 인생에 그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고통을 정말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일까?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지황처럼 지황성인처럼 온몸으로 그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 사건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주일이 없다면 성금요일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분의 죽음으로서 끝납니다. 교우 여러분, 바다는 원래 잔잔합니다. 그 잔잔한 바다가 파도가 치면은 흔들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은 원래 잔잔한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파도가 들어오죠. 미움이라는 파도, 소유라는 파도, 그리고 사람마다 다른 무슨 의심이라는 파도, 여러 가지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집니다. 이 혼란스러운 마음, 시각을 하느님께로 고정시키면은 조금은 우리가 잔잔해질 수 있습니다. 이 순간 내 안에 들어있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예수님도 지고 가셨습니다. 힘들게 고통스럽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힘들게 고통스럽게 가는 것 당연합니다. 그분도 넘어지셨습니다. 나도 넘어집니다. 그분도 일어나셨습니다. 나도 일어나야겠죠. 교우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주위에는 십자가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다리를 다친 분들이 염원을 하죠. 일어설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볼 수만 있다면, 쓸 수만 있다면. 돌아보면 우리 주위에 고통받는 이런 많은 분들 속에서도 우리는 걷고 보고 만지고 얼마든지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면 시각을 바꾸어서 감사의 시각으로서 돌아가야 할 겁니다. 내 인생에서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고민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감사하면 바로 행복의 출발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주님, 그 십자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일어설 수 있었군요. 부활이라는 그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덧 말씀드립니다. 감사의 시각으로서 많은 것들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드릴 게 참으로 있습니다. 인생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모든 것들이 결정납니다. 지금이라도 교우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으로 보려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겁니다. 오늘 성금요일 하느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영광의 죽음이 아니고 고통의 죽음으로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인 우리들도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덧 말씀드립니다. 내가 겪는 이 십자가 안에는, 내가 지고 있는 이 고통 안에는, 내가 겪는 고통과 이 십자가 안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그 아버지께서 아무런 의미도 없이 우리가 미워서 십자가를 주신 것은 절대로 아닐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얼마나 많이 주님의 기도를 바쳤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 땅은 내 몸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아버지의 뜻은 내 몸이 건강하고 내 몸의 모든 조직들이 건강하게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이곳에 많은 아버지들 계십니다. 많은 어머니들 계십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당당하게, 기쁘게, 감사하면서 밝게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하늘의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가슴이 아프셨겠죠. 하지만 성자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십자가를 잘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뒤집어지는 부활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만난 겁니다. 그리스도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살아있을 때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깨닫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늘 내일 지나면은 우리가 2022년에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정말 부활의 은총 조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시라고 또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배우자가 십자가를 힘겹게 지고 있다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삶의 십자가에 힘들어한다면 자녀인 우리가 기도하는 것 당연하죠. 다 큰 내 자녀들도 사실은 십자가 때문에 힘들어할 겁니다. 잘 지고 갈 수 있게 아버지신 하느님께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결국은 부활의 은총 주실 겁니다. 오늘 성금요일 내 십자가를 내 배우자의 십자가를 우리 가족의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저녁 예절 봉헌하도록 합시다.